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교회는 온통 보라색으로 장식됩니다. 보라색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틀 후면 예수님의 성탄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성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계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기쁨이요 목적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탄생이라는 것과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의 탄생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지 않고는 더 견디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인간은 어떤 자들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타락한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타락한 세상에 사는 죄인은 사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으며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듯이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탄이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이 성탄의 이유라고 한다면 성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어둠에 쌓여있던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던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때가 왜 2000년 전이었을까요?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시도록 준비하던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때가 찼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셨던 메시아는 드디어 그가 나타날 때가 차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땅 동방 박사들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며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찾은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였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며 최상의 기쁨으로 드린 가장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틀 후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 중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탄생하실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동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격적 교제와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양자 택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첫 성탄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 편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받지 못할 금수와 같은 자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별을 살피고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어서 유대에서 탄생하는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될 것으로 여기고 왕의 탄생을 경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하여 아기가 태어난 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아기와 부모에게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별의 징조로 왕의 탄생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한아기가 아닌 메시아를 그들의 마음에 보이신 것입니다.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제사장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왜 몰약을 드렸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태어났는데 죽은 자를 위한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예물로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구세주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온전한 경배의 표로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화를 최상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한 사람의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이들에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말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별칭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다고 했습니다. 3절에 소동한지라의 헬라어 에타라크대의 뜻은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고민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disturb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이 동요되고 혼란스럽다는 표현입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마음이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성탄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거나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이 이방인 박사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만 아니라 이방인을 비롯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유대 왕으로 통치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이 나타난 징조를 보고 이 별은 인류가 기다리는 영원한 왕이시며 메시아 탄생의 징조임을 확신하고 그 별을 따라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와서 예물을 드려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아들로 세상에 내려오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에 하늘의 천군 전사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한다면 초자연적인 별이 나타난 것도 이상한 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에는 예수님의 탄생 때 이상하게도 전 세계에 어떤 이상적인 새로운 왕이 나기를 대망하는 메시아 대망 기운이 충만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기대가 무르익어가고 있던 때이기도 하고 그 당시 전 세계는 도덕적으로 흑암에 빠져 있었으며 영적 기갈에 극심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의 탄생을 대망하던 때였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이 밝고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이는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직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탄생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아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심히 불안해했습니다.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에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 두려워진 것입니다. 더욱이 타국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이런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전하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헤롯 왕의 자리가 빼앗길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욕심과 이기심, 명예와 권력, 미움 등 자기만을 생각하던 생활을 버리고 나의 모든 뜻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우리는 순종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헤롯처럼 자기가 왕 행세하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는 힘들다고 여깁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 방법은 예수님을 죽이는 길 이외에는 없다고 여겨 베들레헴 근교에 두 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광분한 한 사람의 악행은 참으로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은 새로운 왕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의 반응이었습니다. 헤롯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을 지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과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불편한 방해거리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자기를 자기의 왕으로 삼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예수님께 뺏길 우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세 아들도 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왕으로 모셔드려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헤롯과 같아집니다. 셋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자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 주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아무런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였지만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구주를 발견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헤롯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지는 않은지 아니면 동방박사들과 같은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그 별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헤롯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소동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과 혼란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도덕적, 영적 혼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빛의 길을 따라 끝까지 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방향을 수정하여 우리의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도덕적, 정신적,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혼란이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바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요나와 같이 우리의 이웃에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떠나서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이러한 비극은 우리 시대뿐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도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헤롯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 같이 엄청난 소동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인생의 방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혼란을 초래하게 합니다. 마치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며 그분이 나를 나의 곤고한 인생길에서 정말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소동과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그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왜 중도에 별빛을 잃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세상을 구원하실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베들레헴이 유대 땅에서 작은 고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까요? 그러나 일찍이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예언한 바와 같이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고을이었으나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셨으니 베들레헴은 유대에서 가장 큰 고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를 때 마침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자기 백성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오늘 우리가 비록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은 성탄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별을 따라 일생을 순례하는 자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다사다난한 인생의 질고와 순례자의 노정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별을 따라가던 동방박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겪으며 타국의 영토를 지나야 하는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앞서가던 별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왕을 찾아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지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일생도 별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서도 별을 따라가면 길을 헤매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이 사라질 때도 있어서 실망과 충격이 그 길을 막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 경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됨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가 약할 때 새 힘을 주시며 위기에 처했을 때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우리가 죽을 때에도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탄의 선물로 주신 평화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이며 영적인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지고 계셨던 평안이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성탄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기쁨은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사 만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험한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이 자신의 길을 가다가 낭패를 당하셨습니다. 당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 나감으로써 다시 한번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